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성경 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성경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게 대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대언의 말씀이라는 게 예언이 아니고 이건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19절에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베드로가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난 이런 모든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를 이제 옆에 있는 그 제자 두 명과 함께 같이 봤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다.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거는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대언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이제 두꺼운데 신약성경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구약성경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또 신약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 한 3분의 2가 이스라엘의 과거, 저 중동 땅에는 저 이스라엘의 저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미래,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3분의 2 정도가. 특히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아주 확실한 이정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네 번의 대규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1967년에 있었던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통 6.1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으로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 광야, 우리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 시내 광야,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시나이 광야, 시나이 광야 이걸 이제 다 차지하고 반도를 차지하고 시리아 쪽에 있는 골란 고원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 서쪽에 있는 서안 지구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구 예루살렘 시가지를 차지하게 됐어요. 구 예루살렘 그 시가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솔로몬의 그 터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1948년 5월부터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계로 보면 이게 12시에 재림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계가 쭉 가서 11시 한 55분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성경의 예언에 이와 같은 그 시계를 가서 볼 때 이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신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쏟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림의 시간표하고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좀 재림이 가까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란,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극도로 핍박할 이와 같은 그 국가가 이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성경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제 나오고 기존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어서 전혀 그게 페르시아인지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어느 면에서 잘못 번역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 개역성경에 바사라고 한 이런 나라가 정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탄압하고 핍박할 그런 나라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새벽에 이제 기습 공격을 했거든요. 기습 공격. 그래서 중동 전쟁이 다시 점화가 되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런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슬람 세력, 이란 이런 것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하시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웬만한 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간 아까 11시, 12시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그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3시 반 이란의 그 시각으로는 이스라엘 공군이 작전명이 아주 특이합니다. 일어서는 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일어나는 사자 영어로 Rising Lion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이제 공격하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자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지고 그래서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이란을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이란군 핵시설 공격 이렇게 돼서 이란의 제일 중요한 군대가 혁명수비대인데 그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다. 이게 지금 탑뉴스로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CNN이나 Fox News, 이제 미국 뉴스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선제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영어로 preemptive 이제 strik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예방적으로 군사적인 전쟁 행동을 취한 걸 우리가 선제적 공격이다. 북한이 침공하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놨잖아요. 선제적 공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게 선제적인 공격이다. 그냥 있으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가서 보시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저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큰 땅이 이란입니다. 저 이란, 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보이실 거고 테헤란 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나탄즈라고 하는 데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가서 보시면 케르만샤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 케르만샤 주의 큰 도시가 코라마바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여러 곳에 이 핵시설 나탄즈라고 하는 데가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핵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주요 군사기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 그 다음에 수도 테헤란 이런 데에 집중 이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P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테헤란 시내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한복판이에요. 서울 한복판 여기에서 캄캄한 가운데 새벽 3시, 3시 반에 타격이 이루어졌으니까 테헤란 밤하늘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직후에 발생한 폭발로 거대한 이런 이제 불길에 이제 쌓이고,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테헤란에 있는 큰 건물 이런 게 폭격이 돼서, 그래서 지금 소방차가 와서 구급 활동하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핵시설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번에는 이란군 수뇌부도 다 제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 등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참모 총장하고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 수장을 다 살해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혁명 수비대 그 수장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했는데, 오후에는 참모 총장까지 이 타격으로 죽임을 당했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핵시설 관련해서 과학자들도 많이 죽고, 여하튼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타격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그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정교하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한 이란 정부의 고조되는 분노에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아마 이 공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습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란의 핵 위험이 완전히 제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상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이란의 핵 기반 시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공장,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란의 위협을 제거해야 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선제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수일 동안 공격이 지속이 될 것이다. 지금 수상이 이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데 이어 이번엔 무기 이제 생산을 하고 핵무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지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협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80년 전에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한 600만 명이 이제 죽는 이런 그 무서운 일이 이제 생겼는데, 오늘날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초래할 그 당시 그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해. 홀로코스트가 번제 헌물이란 뜻이에요. 번제 헌물은 완전히 다 태워서 죽이는 그런 그 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거의 완전히 다 불태워서 소멸될 이와 같은 그 지경에 놓여서 그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란에 의해서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이번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작전명이 재미있는데, 작전명이 Rising Lion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사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걸 왜 했느냐. 민수기 23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대언자, 이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 여기 가서 보니까 민수기 2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지하셔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23절에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의거하여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그러고서 이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보라 그 백성 이스라엘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물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전을 이렇게 수행할 때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작전명을 붙이는 때가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작전명을 이제 세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물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작전명으로 차용한 것은 이번에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 이거를 괴멸을 시켜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눕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이란을 덮쳐서 이란이 꼼짝하지 못하고 완전히 괴멸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핵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협하지 못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를 지금 작전명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래서 공습 직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교통부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공역을 닫는다. 비행기가 이제 뜨지 못하는 거야. 뜨고 내리지 못하고 다 휴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비상사태로, 전쟁사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반응은 어떠냐.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요회의를 이제 소집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공습하는 거를 미리 알려줬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이제 없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해당 공습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이제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란이 미국의 이익과 병사들을 목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지금 이란이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 그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저께 그저께부터 해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군사들, 그 가족들 다 이라크 떠나야 된다고 지금 다 철수 작전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생길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 사람들, 미국 군사기지, 미국 군대 이런 데 공격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란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데,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국영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 새벽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주거지역을 공격함으로써 그 더럽고 피 묻은 본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자, 그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정권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공화국 이란의 강력한 무력은 알라의 뜻대로 이 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드론 공격이니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1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발사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많은 이런 그 핵 관련 또 정부 군사 관련 이런 요인들이 이제 암살이 됐어요. 자, 또 이란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로 항공편 운항 다 중단하고 지금 헤란에 지금 막 폭격이 쏟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지금 전쟁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그 의견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또 이란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거냐. 자, 근데 이건 아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란도 이걸 대비해서 그 전날에도 이제 대비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또 미국도 이미 주변에 있는 이란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미국인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 이런 데서 미국 사람들 다 대표해야 된다고 소개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일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었고 이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냐. 이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공격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지난 몇 달 동안 미국하고 이란이 다섯 차례 핵 협상을 했습니다. 다섯 차례. 예, 그래서 핵 협상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란이 저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거짓말, 예, 핵 농축 프로그램 진행 안 한다 그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해갖고 벌써 농축해갖고 무기를 만드실 만큼을 다 마련해 놓은 이런 상태라 조금만 더 몇 달만 더 지나면 지금 핵무기를 지금 손에 쥘 이런 상태 있으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서 핵 농축 이거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은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고 이란은 안 된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핵 농축하는 거 우리 땅에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지금 회담을 했는데 지난 두 달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이 아마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그 본토를 공격을 했어요. 그 본토를 두 번이나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란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공격을 해서 방공망 다 완전히 섬멸을 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시설이니 뭐 정유시설이니 이런 것들 큰 타격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물러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아주 완전히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그 전쟁으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농축해서 이미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양이 비축이 돼 있고 정말 몇 달, 뭐 세 달, 네 달, 몇 달 지나면은 핵무기가 이란 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이제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이란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공망을 막 지금 수리를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이 다시 들어오면 이제는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하지 않으면은 방공망이 다 완전히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이란을 침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급작스럽게 새벽 3시, 3시 반에 이란을 이제 공격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서 지금 이 이스라엘로 지금 보내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도 가담해야 되고 프랑스도 가담해야 되고 영국도 가담해야 되고 이란 그 탄도미사일 들어오는 걸 다 막아줘야 되고 안 되면 비행기 써서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제5차 중동전쟁이 발생할 이와 같은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금 전쟁은 완전히 전면전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수도를 향해서 비행기를 보내고 핵시설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장사꾼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사람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도 으름장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란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러고 으름장은 많이 났는데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이와 같은 가능성은 먼저 일으킬 그런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란하고 계속해서 핵 협상을 지금 다섯 번 하고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가는데 이 핵 농축하는 이거를 이란은 꼭 이란 땅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이란은 미국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다 이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협상 기한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한 두세 달, 뭐 세 달 넘어가면 지금 핵무기가 지금 완성이 되는데 계속 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월에 얘기한 거예요. 4월에 계속 끌 수 없다. 최대 두 달 정도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선제 공격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아, 이거는 뭐 누가 물어봐도 그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눈을 감아줬냐, 뭐 승인했냐, 이거는 그건 다른 문제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의 이제 핵 과학자하고 군 고위급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서 이란도 탄도미사일로 여러분 아까 그림 보시죠. 저기 그림 보시잖아요. 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적어도 한 1000km, 1500km 이거 날아와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공격할 거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사용해서 이제 방어를 할 거면서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해오면 나머지 핵시설 또 테헤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그 시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저기 가운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저쪽에 가면 녹색으로 돼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저기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가 가자 지구입니다. 요새 우리 2년 전에 2023년 10월 11월인가 그때 그 가을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 가자 지구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지금 누가 뒷배로 있냐? 이란이 뒷배로 있어서 거기다 다 무기 대주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위에는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은 또 이란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데 이란이 거긴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그 오른쪽 이 남동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큰 게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좀 밑에 가면 예멘이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또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을 날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라크가 이란하고 시리아 사이에 이제 껴 있는데 지금 이라크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후세인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옆에 여러분 국가의 크기만 봐도 이란이 얼마나 큰지 금방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란하고 이란,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하마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걸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세력들은 지금, 그렇게 세력이 지금 크지 않습니다. 하마스도 거의 초토화가 됐고, 헤즈볼라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좀 남아있는 게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좀 남아있고 지금 이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이제 공습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같이 이제 이란을 도와서 이제 이스라엘 공습할 텐데 지금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할 것 같고 후티 반군, 예멘 쪽에서 좀 미사일 몇 발 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탄도미사일 쏴서 공격하는 이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무부 장관, 루비오 장관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거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군이 있는 미군 기지, 미국 사람들, 이스라엘, 이란 사람들이 공격하고 테러 공격하고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이란은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하면 그거는 그 뒤에 뒷배로 미국이 있는 거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모든 뭐 폭격기, 그 다음에 탄약, 이거 다 미국 건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단을 침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이 미국의 지금 대사가 누구냐. 미국 대사, 이스라엘 대사가 허컵이에요. 허컵이. 이 허컵이라고 한 사람이 미국 침례교 목사고, 알칸소 주지사였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던 그러한 그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신자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허커비의 딸이 지난번 트럼프 그 행정부 때 세라 허커비 해서 이 조금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그 여자가 나와서 대변인 했잖아요. 그 대변인이 허커비의 딸이고 지금 허커비가 알칸소 주지사입니다. 알칸소 주지사. 침례교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침례교 신학대학 다닌 사람이 지금 알칸소 주지사도 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허커비를 이스라엘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목사가 이스라엘 대사로 가서 성경 읽는 거 그걸 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도와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커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허락 없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 얘기는 미국이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격을 감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죠.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주식 이런 건 모르지만 아까 잠시 들은 바로는 하여튼 주식 시장 뭐 좀 좋았었나 봐. 이거 올라가다 지금 멈추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석유 이런 거에 한 70% 정도 에너지원에 그게 중동에서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란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봉쇄한다고 하면 그럼 미국하고 전쟁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 원유값 올라가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전통적으로 아주 우호적으로 지내는 그런 동맹국이었습니다. 동맹국. 그래서 1940년대부터 1979년 호메이니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란이 친서방 팔레비 왕조이 집권하면서 그래서 아주 서방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란이 중동 내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걸 인정한 이슬람 국가예요. 이스라엘 1948년 5월에 건국을 이제 했다고 선포했는데 미국이 곧바로 승인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마 터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란이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무기도 대주고 원자로도 대주고 기술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란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지 않았는데 이 아랍국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석유를 대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잘 지냈습니다. 근데 1979년에 경천 동지할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 나라가 신정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신정 정치. 이게 구약 시대나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나 가능한 신정 정치로 회귀를 한 거예요. 회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란에 뭐 처녀들 뭐 미니스커트도 있고 테헤란 이런 데 그냥 서구의 물결이 들어와갖고 정말 서구 문명이 넘쳐나는 그런 그 도시였는데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히잡 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완전히 그냥 신정국가로 나라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반서방, 반이스라엘, 이슬람 신정 체제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정말 바보 중에 바보라고 알려진 이 카터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됐잖아요. 이래갖고 이 대사관 인질 사건 이게 생겨가지고 고생 죽도록 했죠, 미국이. 이 호메이니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란이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이런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이란이 하마스도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헤즈볼라, 후티 반군 뭐 등등 이렇게 하고 해서 이 뒷배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란이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호전적이냐?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란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사람들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이 알라신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란을 이제 믿습니다. 그 코란 거기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거를 해방하는 게 우리 이슬람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내부의 어떤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선 외부의 적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지금 갑자기 신정국가 체제가 돼서 아주 꼼짝 못하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 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끌어오르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이렇게 이란을 미워하는 적개심을 가진 그런 세력을 키워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그거 타겟을 이스라엘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시아파하고 이제 순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파는 조금 온건하고 미국하고 이제 잘 지내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시아파 이게 강경파가 돼갖고 이슬람 이 전체 세력을 우리가 좀 주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이스라엘이 호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랍권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수학자들도 많고 우리 기계공학과에도 유명한 그런 그 이란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도 짓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못 살아도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유해야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똑같고 이걸 보유해야만 그래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란이 지금까지 호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해 왔습니다. 미국하고 이란 관계를 잠깐 요약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1979년까지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아서 이 중동 안에서 미국의 경찰 역할을 하던 데가 이란이에요. 이 팔레비 왕조 때. 근데 말씀드린 대로 1979년에서 1980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대사관 인질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경제 제재, 군사적 긴장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2015년에 이 미국의 이슬람 대통령이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하죠. 오바마라고 하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해갖고 그래서 이란이 좀 핵무기를 좀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그 핵 합의를 이제 체결합니다. 핵 합의를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또 이란의 이제 뒷배가 돼서 이런 그 악한 일을 이제 했는데 2018년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거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탈퇴해요. 이렇게 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가 또 바이든 때 들어와갖고 좀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된통 임자를 만난 거죠. 다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 핵무기 시설 완전히 공격해버려라.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 공화당 후보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정말 트럼프가 이제 강경하게 지금 이란을 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원래부터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의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대왕이 등장을 해서 바빌론을 멸절을 시키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창건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 이 바빌론 제국에, 그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로 이제 통합이 되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러한 그 칙령을 내리고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기구들 이런 거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여러 왕들이 이런 호의적인 정책을 유대인들에게 펼쳤어요. 그래서 아주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그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방민족의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고레스를 알지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의 영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역대기하 맨 마지막 맨 끝부분에 있는 몇 절에도 고레스의 칙령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제2성전 그걸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그 인정도 받고 많은 면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읽었는데 9장은 다리오, 그 다음 10장은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고레스 통치 그 시절에 고레스와 함께 같이 살았던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해줘서 그래서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고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서를 이제 가서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멸절 계획을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개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곳곳에 이제 퍼져나갔어요.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 일이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서 10장에 페르시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 페르시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장 13절 가서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다. 여기 가서 보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환상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되지 않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지금의 이 이란 여기 왕국의 통치자는 페르시아 왕국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가엘이 와서 그래서 결국 싸워갖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오는 거를 지금 막은 이와 같은 영이 페르시아 전체를 관장하는 그와 같은 영이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뒤에는 또 유대민족을 방해하려고 한 특별히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시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 가서 보면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엘람은 이란의 남서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이 엘람에서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35절에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오 해서, 맨 마지막 때에 이란이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의 때에 이란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그 소수가 다시 천년왕국 쪽으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이게 제목이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종교는 이슬람. 이게 언제 거냐? 6월 12일 크리스천 투데이. 6월 12일 거예요. 어제가 6월 12일인가 그랬죠? 12일. 그러니까 이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종교의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가.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지금 종교, 어떤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의 그런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그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종교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요약을 말씀드리면, 카톨릭, 크리스찬 할 거 없이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는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23억 명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그런데 이슬람이 20억 명, 20억 명. 놀라운 숫자예요. 이슬람이 20억 명. 그 다음에 무종교가 19억 명. 이렇게 해서 세계, 이렇게 이제 세계가 가장 크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슬람이 기독교 세력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가 이슬람이고, 기독교가 지금 선두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선두 자리를 이슬람에 내줘야 된다. 지금 그런 발표가 이제 나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파, 하여튼 카톨릭 포함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23억 명인데,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억 22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인구 대비 비율은 오히려 1.8% 감소를 했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전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 전체 대비로는 1.8% 감소해서 28.8%.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다른 데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냐?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는 10년 만에 3억 4,700만 명이 늘어나서 20억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기독교는 줄고 이슬람은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역전현상이 생기며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이슬람이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전 세계 종교 지형의 분포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이슬람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지금 영국, 프랑스, 뭐 독일 할 거 없이 아주 그냥 이슬람 무슬림 때문에 정말 거의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슬람 확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연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 바빌론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음녀 바빌론은 종교적인 음녀다. 다시 말해 거짓 종교 체제에 이런 총체적인 연합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중심의 종교 통합 세력, 그래서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가운데 배도한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포함해서 뭐 불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하나의 종교 연합체를 이제 형성하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바빌론 음녀일 거다. 그럼 여기에서 이슬람의 역할, 이슬람의 역할은 지금 종교통합 움직임에서 형제 종교로 지금 인정을 받으면서 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번째로 커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슬람이 가장 큰 종교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바티칸과 이슬람 고위층 간의 그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아브라함 협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또 종교적 연대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의 하나의 축으로 이슬람이 결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종교 통합의 어떤 그 흐름입니다. 추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면 7년 반란기 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반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히면 목을 베인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참수형을 집행하는 그런 유일한 나라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계시록에 언급된 그 순교의 방식이 참수형이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이 종교연합체의 한 부분을 크게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핍박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에 남아있는 환란기 성도들 핍박하는 그와 같은 큰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연계된 종교적 독재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정치적인 것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또 종교도 하나가 이제 통합이 돼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한마디로 탄압 대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오는데 이러한 때에 종교적인 선동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할 그와 같은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종교 체제에 이슬람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슬람의 세계적 확장과 극단주의는 이건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세 체제 형성과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종교 통합, 그 다음에 순교 방식, 그 다음에 종말론적 대립, 즉비 대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하고 이제 극도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슬람, 특히 이슬람 가운데 이란이 중요한 그런 퍼즐 조각 중에 하나다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교도 세력, 아마겟돈 그런 그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누구를 찾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박을 극도의 압박을 당하는 그런 때가 생길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렇게 처단하면서 7년 환란기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수도를 두고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7년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난 혼란, 위기의식,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감 이런 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동일해요. 전 세계로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땅에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적그리스도 쪽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가면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런 쪽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절망의 때에 우리의 최종 심판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런 침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거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고통당하고 순교당한 이런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큰 구름 같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인내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경 기록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 십자가의 그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진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셨거든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행로 이거 따라 나가면서 인내하면서, 또 동시에 저런 사태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은혜와 화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